선지자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됩니다. 만일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하고 듣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절기에 드리는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제물의 똥은 제사드린 후에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 하는 것은 그들도 함께 버려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속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알부오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레위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사람들의 목전에서 찔러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오늘 누가 비느하스 같은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도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에 걸려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율법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저조한 이유는 단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0절은 10절부터 16절 전체의 말씀의 이 문단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확신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영적인 혼동과 무감각 속에 떨어지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 그게 뭐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영적인 무감각과 침체를 가져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정직함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그릇이 불량하면 믿음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양심을 깨뜨립니다. 부정직한 이익을 얻는 대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한 가지 예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였고 또 결혼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는 이혼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행위는 성결을 거룩함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배신 행위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례는 이혼의 문제죠. 백성들은 제사와 제물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죠. 14절이에요. 이유는 유다 백성이 자기 아내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도 언약의 문제이고 믿음을 저버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언약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16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의 언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방식입니다. 더러운 이익에 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서도 이렇게 17절에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이것뿐만 아니죠. 역시 17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게 더 낫지. 부자가 되더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야. 영적 지도자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 스스로가 형제를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진실을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양심을 삼가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삶에서 거짓을 행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형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결혼관계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형제 앞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저버림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비느하스가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 심령을 잘 지키게 하시고, 양심을 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형제에게 진실이 대하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며,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